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루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함께 봉독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말씀에 비답해 우리의 마음이 노출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다시 한번 교정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게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에는 소위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크게 네 단락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 단락은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단락은 5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우리가 흔히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계시로 알고 있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이런 종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잘 살펴보시면 한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다소 좀 막연해 보이지만 갈수록 표현이 생생하고 자세해지면서 그 종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또 이 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본문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우수는 보라라는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라라는 이 감탄사 혹은 지시사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면 이런 분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가? 흐름상 조금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41장 29절 말씀과 그 다음에 곧 이어지는 42장 1절을 보시면 결코 부자연스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41장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대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한 것뿐이라고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41장 29절에서 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42장 1절에도 역시 똑같이 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면서 내가 붙들고 내가 기뻐하는 종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뭐 갑자기 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 있겠지만 허무한 종과는 대비되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에 비춰볼 때 결코 부자연스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의 문맥에서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급되고 난 다음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런 표현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한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들이나 혹은 이스라엘 왕들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희가 보느냐? 라고 말하면서 왕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 다음에 내가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사사나 혹은 왕들을 염두에 둔 표현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이나 다윗은 모두 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여호와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그 왕의 신실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폐위되고 말았던 것이고 심지어 경건했던 다윗 역시도 올바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욕을 탐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가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열왕기의 역사를 쑥 살펴보시면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문맥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문맥에서 여호와의 종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처음부터 빗나가버렸죠.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 그분을 신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세상은 죄와 악과 폭력과 부패와 그리고 다툼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의 실패한 역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죠.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메시아의 씨를 노아 가정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샘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명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명 사이에 하나님의 선택, 내가 그를 택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민족, 즉 이스라엘에 대한 윤리적인 기대감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표현이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라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본래 아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발을 행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은 보편적이지만 처음부터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부르신 것이 아니었고 특별하게 뽑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기대감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명실을 상부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이스라엘의 사명과 윤리적인 기대감을 이미 피력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정착했을 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십계명과 율법을 준비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똑같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윤리적인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이 뭔가? 두 가지 사명이 뭔가?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열납하도록 하는 이런 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대리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원하였습니다. 이런 윤리적 기대감이 레위기서에 어떻게 나타났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였습니다. 이런 뜻을 필요하시면서 언약을 맺을 뜻을 나타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결단, 결심, 그들의 맹세가 부실하게 되는 데에는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 일에 미혹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가나안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말했을 때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고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느냐라고 타박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나아졌느냐? 정착해서는 좀 그들의 삶이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았죠?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마치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요약이 펼쳐진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 인류가 범했던 똑같은 실수를 한 나라가 좀 세밀하게 그 실패 역사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인 나라였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없어야 돼요. 그렇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나라의 주권을 언제 찾았습니까? 1945년에 찾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2500-600년 정도 주권 없이 그냥 여기저기 떠밀려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존속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일반 역사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약속이 40장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나타나는가? 39장 다음에 나타났죠. 39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히스기야의 수명이 연장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병에서 나음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런 의도를 알아챘던 히스기야가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바벨론과 손을 잡을 뜻을 내비추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보여준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다 하나도 남김없이 옮겨지게 될 것이요. 너희 후손들 중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말았는데 그러나 40장 초두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 노예에게 때가 찼고 너희들의 죄악이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부름을 받은 그 선택의 목적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져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40장 5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도 종으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르시면서 41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면서 쭉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이런 기대와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포로 신세가 되었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호와의 종이 어떤 역사적인 문맥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가리켜 내 종이라고, 내가 높이는 자, 내가 붙잡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본래 어디에서 사용되어졌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41장 8절 이하에 이스라엘에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만회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 40장부터 53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타나는 42장 그 다음에 49장 50장 53장 그래서 40장부터 53장까지는 항상 종이라는 단어가 단수로만 나타납니다. 54장부터 66장까지는 항상 복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표현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종으로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개인을 염두에 두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런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공의, 즉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41장 1절부터 4절은 여호와의 종의 단락이 4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인데 여기 첫 번째 단락인 42장 1절부터 4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정의, 곧 공의, 미시파트라는 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귀가 따가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절, 3절, 4절에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 정의를 베풀 것이라 그랬고 3절에는 정의를 시행한다 그랬고 4절에서는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종은 정의를 단순한 하나의 비전으로만 제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정의를 이루고 그 정의를 실제로 세우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해야 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고 바르고 정당하지 않은 것 위에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옳고 바르고 정당한 방식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종이 미시파트, 이 정의에 대해서 그처럼 관심을 가지는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사회, 정의가 사라지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주목과 폭력이 유일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요, 유일한 삶의 방식이요, 규칙이 되는 사회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인간의 도덕성이 상실되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는가 하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를 추구하죠. 제가 군 생활할 때 1983년도에 군 입대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제5공화국, 연소국도 있죠? 그런데 제5공화국의 그 기조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때 살았거든요. 정의사회구현입니다. 이처럼 독재정권도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이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환경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복된 혜택도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공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의라고 하면 대개 무슨 공명정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하지만 구약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법적인 공정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는 것, 불공평한 상황, 착취와 폭력을 끝내버리고 피해자를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공의와 정의라고 언급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피조 세계를 그 목적에 알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총체적인 질서를 가리켜서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져야 평화를 만들어내요. 정의와 공의 없는 평화는 가능하지 않고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인권을 강조하는데 인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통해서만 인권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는 이런 정도로만 끝이 나지 않고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결국에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공명정대한 의로우심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헤아리는 군과 자비를 포함한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헤아리지 못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속성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헤아리는 성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 바로 이 정의를 이끌어내고 두시고 세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단순한 국가 기조나 어떤 단체 비전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5절에 보는 바대로 하나님은 하늘을 장막처럼 펴시고 하늘을 어떻게 펴신다고요? 텐트 치듯이 촥 하면 하늘이 촥 펴지고 그 다음에 땅과 소산을 내시고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은 4절에 언급되고 있는 바대로 정의를 세우게 되므로 섬들이 교훈을 악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이 단어는 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죠? 율법. 이사야 2장에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종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섬들이 모든 나라들이 바로 이 교훈을 악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망한다는 말,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의존의 자세가 전폭적이어서, 무조건적이어서 하나님께서 미루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미루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 편에서 이런 자세와 기도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여호와의 종이 행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6절에 보니까 언약의 복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실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가하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어긴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구하고 사귀는데 여러분들하고 사귀는 그 사람이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과 약속을 어기면 여러분들 그분을 파트너로 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월적이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된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에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서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폐지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빛이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두 번째 종의 노래인 이사야 49장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뭘 베푼다고요? 구원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평생 살았던 시몬도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뭐라고 말했는가?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하시고 주님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구약의 표현들을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호와의 종은 어둠 속에 있는 눈먼 자들에게 빛과 시력을 가져다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눈먼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42장 19절을 보시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라고 말했죠. 내 종은 누구지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인 무지, 영적인 맹목의 상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눈을 밝혀 빛을 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 맹인의 눈을 밝히는 일들을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은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들은 포로 상태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버젓이 사회를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영원히 옥죄임의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 많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긴 했지만 그는 전혀 매이지 않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속박이 아니고 영적인 속박으로 된 자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영광을 절대로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언약의 신실한 의무를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분명히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이런 사명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감당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의 사역의 방식이 중요해요. 그분의 사역의 방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 복음서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지방의 왕들은 화려한 왕관을 쓰고 붉은 옷을 입고 그러면서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들은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세심하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고레스 왕이죠.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죠? 고레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가 이르러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바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 죽을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레스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상 왕들은 항상 자신에게 맞서는 어떤 존재는 어떻게 해버리죠? 그냥 쓸어버립니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도 보편적인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온유하시면서도 공의를 행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공의를 행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서 정의를 말하면 부하 직원들이 들어먹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먹지요? 큰 소로 치고 좀 윽박을 질러야 정의가 좀 이루어질동 말동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과 온유로 옷 입으시면서도 여호와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가감없이 진실하게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를 이루시되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휘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전투하는 군인처럼 돌격 앞으로 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내 닥달하면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는 분도 아니세요. 그분은 정의를 드러낼 것이지만 그 정의는 온유한 정의가 될 것이고 그분은 힘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분의 힘은 자비로운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가? 구부러지고 갈라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가장 연약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흔히 풍전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훅 불어버리면 꺼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그냥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의 종은 이처럼 어떤 소망도 확신도 없는 이들,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세심하게 돌아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상한 갈대의 뿌리를 떠받쳐주게 될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를 기름에 깊이 담궈서 계속해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실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 유약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분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몇 년 됐습니까? 18년 됐죠, 그죠? 제가 어쩌다가 1년에 뭐 한두 번 될까 말까 제가 오래전에 했던 2001년도, 2002년도 설교를 들으면 제가 좀 놀랍니다. 왜 놀라는가 하면 설교를 잘해서 놀라는 게 아니고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 맞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제 목소리와 18년 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아 쇠해지고 있구나.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쇠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함을 소유하신 분이 여호와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공의를 분명히 확립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너무 답이 뻔하죠? 제가 사실은 예수로서라는 말을 처음부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좀 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그분이 예수로서입니다. 물론 알지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본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먼저 나타내 보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기자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좀 닮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한 말이 나타나는데 아브넬이 한 말 속에 이런 언급이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낸다. 결국 이 말은 다윗이 했던 일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을 벌여가지고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풀어내는 이 일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일이죠? 죄로 인한 속박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바로 그 일을 다윗이 먼저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경건했던 다윗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도자들을 신뢰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신뢰해야 되겠지만 주님처럼 믿고 따르지는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뭐 좋아하시고 하는 거 감사한데 과도하게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 얼마나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까? 대통령 뭐예요? 수행 지지도 갈수록 올라가는 경우를 보셨나요? 갈수록 떨어지죠. 그렇죠? 낙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깊이 알아가면요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이외에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권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권세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떤 사건의 작용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권력이 필요하지요. 권력이 없으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는 야망이 없는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돌아보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의해서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펼쳐진 형태가 뭐냐? 그게 바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죠.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시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영적인 불구 상태를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런 표적들을 행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백성들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당부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리에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할 때 사용하는 배너, 그 제가 사실은 문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마치 이런 내용들을 요약이라도 하듯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종의 사명은 순종이에요. 죽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이분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종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되고 이런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외압을 동원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사건들을 보세요. 갑자기 한 대사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 노릇된 사람이 암살을 당하는, 그래서 합법을 말하지만 공공연하게 그런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런 면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옳고 선하고 정당한 일을 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옳은 일을 하면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정의를 베푸는 일을 하면서도 온유와 겸손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없이 연약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한없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하였지만 자신의 죄와 부족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들은 큰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의 자녀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어떻게 종이 상전보다 높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그래야 되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이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교회당이 작아서 그래요? 교회 무슨 물질이 없습니까? 교회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까? 내놓으란 사람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왜 욕을 얻어먹는가? 이런 종의 모습과 성품과 그분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않으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에만 사람들을 내모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은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큰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이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온유와 겸손을 항상 구비하는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여호와의 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자다운 삶을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께서 베푸신 이 귀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종의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는 참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주께서 가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